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확립된 규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실제 방류는 장비 건설과 관계 당국의 심사 승인 절차 등으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은 오염수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양 방출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일본이 여러 선택지와 효과를 검토하고 결정해서 투명함을 유지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는 최대 명절인 새해 물축제 연휴 첫날인 오늘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민들이 축제 연휴를 즐기는 대신 군부 쿠데타와 폭력 행위에 침묵하는 항의하는 침묵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최대 명절인 새해 물축제 띤잔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700명 이상의 무고하고 용감한 영혼이 죽었다며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축제를 즐길 수 없다는 글과 함께 저항을 결의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2년 연속 물축제 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당국은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에 대해 코로나 관련 국가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달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선동과 뇌물수수 등 최소 6건 이상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군기 25대가 어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무더기로 진입했다고 타이완 당국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젠-16 등 전투기 18대와 폭격기 9대 등 중국 공군기 25대가 남서부 지역으로 진입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공군은 순찰대를 보내 무선 경보를 발령하고 중국 공군기의 움직임을 감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군이 투입한 전투기는 타이완 당국이 지난해 9월 중국 공군의 비행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전투기 진입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영내 군사활동을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행위를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나탄즈 핵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매우 나쁜 도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11일 발생한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번 공격이 핵협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매우 나쁜 도박을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 방송은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이 이란 핵시설에 사이버 작전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방군 탈레반은 오는 16일 터키에서 예정된 평화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4월 16일 터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이미 터키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후 회담 참석 여부와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는 미국과 한국의 이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미한 동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를 대북인권공세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대북전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문회가 미한 동맹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근본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mple,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some fundamental issu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며 여기엔 인권에 대한 중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once again returning to the norm in US policy, which is that human rights is a major concern.
미국이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건 북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인권을 외교정책에서 우선시하는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갖는 폭넓은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청문회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this hearing is so important in terms of the broad importance of the US.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거부되는 데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부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놓고 그 성명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you know, say something. They may make a statement. And that statement may...
하지만 이런 시각 차이는 미한 동맹 관계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최선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cause tens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e best way for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북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인권 사안을 중요시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이런 정책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한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는 데 기울이는 노력을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는 데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눈에 띄게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ake such a big deal that it's going to be visibly controversial and show the two countries.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임을 알리려고 할 것이라고 수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15일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 공세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발에 나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열 예정인 청문회는 남북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과 겹칩니다. 미한 당국은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모종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6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법 취지 등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 조야에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는 이 법이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침해했는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과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특히 북한 정권 차원의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과 비판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은 이번 청문회를 그런 일환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청문회도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의 강화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보다는 어떤 대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으로선 청문회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도발은 보다 전략적 차원의 선택사안이라며 청문회가 당장 도발을 부를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장기화 과정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도발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명분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의 내용이 일단 만족스럽지 않고 당분간은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갈 때 미국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요인을 찾게 되는데 이런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같은 것은 광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명분으로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북한이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이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외부 사회의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방송인 북한개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철 대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북한 인권 상황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에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미의회 청문회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해도 북한의 독재는 달라지지 않고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미한 차원의 문제 해결은 항상 있습니다.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너무 많이 떠드니까 북한 당국도 좀 노골적이고 잔인한 이런 인권 말살을 좀 주저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미 청문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북한 인권의 그 문제 해결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신범철 센터장은 미 의회 청문회가 한국 정부의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남 무시 전략이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특히 류 대사의 미국 관련 이력이 미중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맹들과 향후 조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주요 업무는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신임 특별대표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으로 한반도 관련 업무에도 익숙하며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의 김 연구원은 류 특별대표의 최근 트위터 발언은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할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류 대사의 트위터 발언 중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쌍궤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라며 중국이 최근 북한과 서한을 주고받을 때 비핵화 목표를 경시하는 듯한 여러 발언을 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임 특사가 첫 발언에서 비핵화를 분명히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12일 트위터에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임명돼 영광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또 관련 국가들의 우려가 단계적이며 동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과 접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들 국가들의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2일 VOA에 류 샤오밍 대사가 미국 전문가로 훈련받았지만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낼 때에는 미국에 대한 가시돋친 비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의 이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Ambassador Liu's past record and role, I think, still sends a mixed signal, but it does, I think, also create a slim possibility.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의 이력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준다며 다만 류 대사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는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의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한다.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가 효과적인 외교적 역할을 맡기에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 문제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다렌 외국어 대학 졸업 후 중국 외교부 북미 대양주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983년 미국 보스턴의 터프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이집트 대사, 북한 대사, 영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향후 북한 문제에서 미중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이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aken denuclearization off the table, at least for now. So it doesn't matter what China does. I think the Chinese may want us to go forward with some sort of.
매닝 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한하고 동결하는 일종의 군축 협상을 미국에 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20년 동안 질병 문제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혼란에 이르기까지 더 격화되고 연쇄적인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 정보기관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역내 행위자로서 더 많은 변동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8일 공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세계가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NIC가 국가안보 환경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 분야 등의 추세를 평가해 4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로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NIC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특정한 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갈등 위험이 높아져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매우 파괴적이고 정밀한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무기, 민간과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활동, 혼란스러운 정보 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증대와 목표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이며 결국 이는 국제 시스템에 더 많은 변동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은 4년 전에 발표된 2035 보고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4년 전에는 북한의 핵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2035 보고서에서 NIC는 북한의 핵무력 시위와 더불어 이란의 불확실한 의도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역내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주변 국가들이 각자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향후 몇 년 안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뒤에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해 총 5가지의 가상 시나리오, 즉 민주주의의 부흥기, 표류하는 세계, 경쟁적 공존, 고립, 그리고 비극과 동원으로 분류해 예측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흥기는 미국이 계속 국제사회를 이끄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그리고 표류하는 세계는 중국이 앞서는 가지만 완전한 지배력을 가진 상태는 아닌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NIC는 특히 표류하는 세계와 관련한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방향을 잃고 혼돈이 가득하며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영내 동맹 유지를 시도했지만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점 더 자주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며 고령화에 주목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질병,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도전과 분열, 불균형, 경쟁, 적응 등 미래 환경에 미치는 다섯 개 핵심 항목 가운데 한국은 적응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고도로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자동화 정책과 이민 확대와 같은 상황 적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44세와 48세인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의 중간층 연령대가 2040년에는 53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20년 동안 한국은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인 19세에서 64세 인구 가운데 23%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19%, 독일 13%, 중국 11% 등에 비해 더 많은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을 비롯한 고령화 국가들은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해 빠르게 자동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방역조치 이행과 함께 공평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1년 넘게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백신 공급을 계기로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이 계획보다 늦어진다고요?
네,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지난달 2일 백신 1차 배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138개 유엔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등 총 139개국에 총 2억 3,700만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할당된 양은 170만 4천 회분으로 오는 5월 이전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백스는 북한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지난달 25일 북한의 백신 공급이 지연돼서 5월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백신 공급을 계기로 차차 국경을 열어 인적 교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단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백신 수여국에는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네, 북한이 직접 코백스에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 1월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을 작성해 코백스에 제출했고요. 코백스가 이 계획을 검토해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지난 2월 26일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서 백신 수송 전까지 백신 긴급 사용 허가와 배상, 책임 합의 같은 사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북한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백신이 도착하면 일선 보건요원과 노인 등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백스가 다른 나라들에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에 백신을 나눠준 건가요?
네, 12일 유엔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106개 나라에 백신 4천만 회분이 전달됐고요. 다음 달인 5월까지 2억 5천만 회분이 배분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자국 백신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의약품이 북한에 공급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북한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러시아산 백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 백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격주로 WHO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계속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21,663명이 코로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라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특급 방역 조치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33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도 궁금한데요. 가장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11일 기준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에 따르면요. 전 세계 백신 접종 건수는 7억 7,355만 회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억 8,347만 회, 중국과 인도가 1억 6,447만 회, 또 1억 160만 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이 3,900만 회, 브라질이 2,655만 회 순입니다. 인구 100명당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비율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118.21명으로 가장 많아서 전 국민이 적어도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가 62.76명으로 2위, 영국과 바레인이 각각 57.45명 또 55.1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미국은 54.86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백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시노팜, 얀센 등 1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개입니다. 또 스푸트니크 V와 시노팜 등이 일부 국가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 집계에 따르면요. 11일 현재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69개로 가장 많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개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요?
지난 1월과 2월 다소 감소하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각각 7주,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종 코로나 현황판에 따르면 1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3,587만 명을 넘었고요. 또 누적 사망자 수는 293만 5,46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각각 3,119만여 명, 또 5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브라질은 사망자 35만 3천 명으로 2위였는데 인도가 누적 확진자에 있어서는 브라질을 제쳤습니다. 1,348만 명 감염에 어제 하루에만 16만 8천여 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1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이 위험하다고요?
보건당국자들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요. 또 치명률도 더 높은데요. 로셀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 지역에서 발견됐다면서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50여 명에 그쳤던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3월 말 기준에는 7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브라질을 보면요. 지난달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 가운데 40세 이하 젊은 층이 52%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환자가 상당히 줄었는데 젊은 층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젊은 층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 아픔을 잘 못 느낀 채로 지나갈 때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몇 달 안에 코로나가 통제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요시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낙관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검증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한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상황, 전 세계 코로나 실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귀한 생명을 권력 유지보다 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이 정권의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김정은이 간구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말 한마디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꽃제비와 신체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 의원은 약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음에도 또다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말 한마디에 인권이 말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이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주석의 옛 항일 빨치산 투쟁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상 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구호였지만 주민들에겐 절박한 생존의 시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대표하는 상징어로 정의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 이후 탈북민 사회에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며 어머니와 유튜브 채널 탈북 파이터 TV를 운영하는 장정혁 씨 모자는 11일 영상에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때 거짓말 아니고 길에 널레다는 게 지체였어. 그래가지고 그 꿈치가 정말 생각하기도 꿈치가고 정말 싫은 그런 기억인데 고난의 행운 시작한다니까 그때 기억이 그냥 주마등처럼 머리를 치는 거야. 야, 이게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참 이게 뭐 말로는 고난의 행운 한다 하면 그 상위층들은 정말 아무 상관없거든요.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북한 일반 사람들은 정말 그 지역 그 자체예요. 그러지 않아도 정말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장 씨 모자는 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탄다며 그렇지 않아도 자유가 없고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을 한다면 지옥에서 지옥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47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강명도 TV를 운영하는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10일 올린 영상에서 고난의 행군 발언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명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에 와서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선포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 수천만 다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외세의 의존함이 없이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돈을 군사비에 지출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돌린다면 지금도 국민들은 그렇게 굶주림에 호독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백악관에서 국제 종교밖에 피해 관련 대표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주일용 씨는 12일 VOA에 고난의 행군은 자신 같은 장마당 세대에도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 부족으로 키가 자라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장마당 세대 등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결정은 주민보다 권력이 우선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분명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주민을 생각하면 그런 선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또 한번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안고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나 그 탑10 엘리트 사람들은 피해도 보나요? 피해도 안 보였거든요. 애꿎은 우리 국민 주민들만 죽어갈 텐데.
미국과 영국 등 한국 밖에 사는 탈북민들도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방문 국빈 만찬 때 미국 정부 측 초청을 받았던 이성주 씨는 북한 지도부가 과거처럼 경제난 등 자신들의 실책을 외세의 탓으로 돌리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 씨는 고난의 행군은 세상에 눈을 뜬 신흥 경제 세력과 장마당 세대들이 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세속적인 영향이 커지는 현상에 맞서 김정은에 대한 사상 강화와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구실로 많은 주민이 합법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다시 소환한다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공포죠,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지만 이 씨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깨어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무리수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미 허리처럼 얇아진 사람들한테도 허리띠를 졸려매라 그러면 허리를 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졸려면 허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 상황도. 근데 또 고난 행군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번에 고난을 행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김정은 정권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은. 예.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티머시 조 씨는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 소식을 영국인 동료들과 나누며 온종일 우울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누는데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출마라는 게 그거에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먹을 거를 찾아 헤매던 그 속에서 굶어서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사람들도 얼룩거리고 길에서 먹지 못해서 결국 돌아간 사람들도 보이고 이런 생각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저 정권이 마음을 돌려가지 문을 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막 김정은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부둥켜 안구래도 울면서 그 심장에 손 넣고 제가 기도해주면서도 좀 마음을 돌려달라고 막 진짜 애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조 씨는 그러나 이성주 씨 등 해외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북한 장마당 세대 출신 청년들과 교제하며 부모 세대가 끊지 못한 노예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자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시대착오적인 고난의 행군 발언이 오히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탈북 청년들의 사명을 더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이슨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미국에 도착한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 씨. 세계 최강국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루 찾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후 자동차 수리점, 빵 공장에서 시간당 $10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때 빵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어떻게 하든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욱이는 영어를 빨리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미국에서.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 최강국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뭐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언더스탠딩을 못하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요. 말할 수는 없어도 빨리 듣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한 달간의 경험을 뒤로하고 세 번째로 가본 곳은 대형 한인식료품점.
정육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영도에 맞게 작업장에서 그거를 다 선별을 하고 그 절단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써야 되고 뭐 절단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는 아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절단하고 손질을 해보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같은 작업을 매일 반복을 했고요.
눈코뗄 새 없이 분주했던 3개월.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을 운영하려면 또 뭐 그래서 가스비도 들어야 되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운전면허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교통, 도로망도 알아야 되고 지리에 대한 감각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좀 더 뭐라 할까? 내가 접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그 정보의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으로 감각적으로만 느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 속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갖춘 것인데요. 당시 생활 규모에서 한 달 월세 600달러는 감당할 수준의 벌이가 됐지만 제이슨 씨, 그새 네 번째 일터를 찾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일은 별로 적거든요. 내 북한에서 오신 분의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직접 안까지 들어가 봐야 되고 집의 규모라든가 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접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세간살이를 보고 만지는 일. 바로 전문 이삿짐 운송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인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세간살이를 포장하고 옮겨주는 일을 하면서 탈북민 제이슨 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참 그냥 자유롭게 사는구나 하는 걸 체험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내가 잡을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서 그 잡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곳이 내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살다가도 뭐 기후라든가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건강상 이유라든가 또 아니면 좀 더 경치가 좋고 조용한 하고 한적한 교외로 살고 싶다면 그냥 아무 때건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 그냥 옮겨가서 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뭐 이사하고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옮겨가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슨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번 이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것만 해도 뭐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으로 꼽기도 다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을 수도 없거니와 여행 받는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이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엄두조차 낼 수도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미국인들의 삶의 자유는 제이슨 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착 초기 이민자로서 직업의 다양함을 알고 싶었던 탈북난민 제이슨 씨는 미국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비용을 들여 이사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변화에 따라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이 뭐 디트로이트에서 살랬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을 찾은 곳이 뭐 그냥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천 마일 떨어져 있는 타주, 말하면 유타주 솔렉시티라든가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 잡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사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서 다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트럭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짐을 다 옮겨주는 거예요. 타주.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평생 동안 이사하는 횟수는 평균 10여 차례인데요.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 자기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잃어서, 은퇴를 해서, 신분이 변화해서, 가족 관련 이유 등인데요. 그만큼 미국은 누구나 어디로 언제든 원하는 만큼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제이슨 씨는 직업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었는데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회사에서 딱 그 이사 비용을 부담을 해줘가지고 그냥 자기는 옮겨간다. 미국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까.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고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안정적인 삶의 부유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그 면적을 가진 그런 규모의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고선 제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담을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방도 널찍하고 그리고 특히 저를 감탄시켰던 부분은 그 집 안에 차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차고가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집은 막 두 개, 세 개씩 있잖아요. 차가. 그게 탐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엌이라든가 욕실 화려하고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그거를 제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요. 참 너무도 감탄을 했었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나라지만 자신 같은 난민뿐 아니라 미국의 미국민들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일구고 누리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제이슨 씨는 삶의 또 다른 동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차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연히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꼭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에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꿈도 가졌고요. 북한 사회에는 그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제이슨 김 씨, 이사 전문업체에서 6개월 동안 미 전역을 다녔는데요. 그러는 동안 제이슨 씨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풍경도 좀 더 환해지고 커졌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제이슨 김씨의 사연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43년 4월 13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며 미국의 첫 국무장관을 역임한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늘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미국 영토의 50%를 늘린 것이고 현재로 치면 20%에 해당하는 땅을 늘린 것입니다. 1800년 프랑스는 스페인과 조약을 맺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잃었던 현재 미국 중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영토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로키 산맥 사이의 땅으로 17세기 프랑스 탐험가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이 왕의 땅이라는 뜻의 루이지애나라고 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장차 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루이지애나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4월 나폴레옹 1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루이지애나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과정에 토머스 제퍼슨의 전략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제퍼슨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 루이지애나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미국이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토대가 됩니다. 1958년 4월 13일 미국과 소련이 맞서던 냉전 시기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3살의 텍사스 청년 벤 클라이번이 러시아가 낳은 국제적인 음악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해 만든 첫 번째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음악대회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니케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미국인에게 1등상을 줘도 되는지 물어봤고 후르쇼프는 그 미국인이 제일 잘했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상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벤 클라이번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화이며 그 후 미국은 1962년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만듭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chen.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